가수 U2의 노래입니다. Sweetest Thing, 세상에서 제일 달콤한 것이라는 제목의 노래인데요.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석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네, 영국 런던 도심에서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하는 테러가 발생해서 50명 가까운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범인은 과거 극단주의와 연관된 혐의로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 영국 출신의 50대 남성으로 밝혀졌습니다. 자세한 상황 살펴보겠고요.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부부와 특정 학교 법인이 관련된 추문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참여연 청문회에서 총리 부인에게 돈을 건넸다는 학교 책임자의 증언까지 나왔다는 소식 전해드리고요. 사흘 앞으로 다가온 홍콩 행정장관 선거 함께 전망해보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영국에서 발생한 테러 소식부터 좀 전해주시죠.
네, 영국 수도 런던 국회의사당 인근의 웨스트민스터 다리에서 수요일 오후에 다목적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한 뒤에 이 차에서 내린 운전자가 의사당 입구에 서 있던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둘러서 지금까지 범인을 포함해서 4명이 사망하고 40여 명이 다쳤습니다. 이 사망자 가운데는 미국인 관광객도 포함됐습니다. 범인은 현장에 출동한 무장 경찰에 사살됐는데요. 영국 정부는 사건 직후에 테러 사태로 규정했습니다. 영국 현지 매체들은 이번 테러가 지난 2005년 7월 52명의 희생자를 낸 런던 지하철 자살 폭탄 테러 사건 이후 최악의 사건이라고 일제히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범인의 신원이 밝혀졌습니까?
예, 런던 경찰청이 목요일 이 사살된 범인은 52살의 칼리드 마수드라고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이 마수드는 영국 태생으로 이미 과거에도 폭력과 공격용 무기 소지 혐의 등으로 여러 차례 경찰에 기소된 전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테러와 관련해서 기소된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이에 앞서서 영국 정부가 긴급 안보 회의를 열었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건 발생 직후에 테레사 메이 총리 주재로 긴급 안보 회의가 진행됐고요. 메이 총리가 이 회의 후에 의회에 출석해서 범인은 영국 국적의 남성으로 파악됐다면서 이전에 극단주의 연관성이 의심돼서 국내 정보국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메이 총리는 하지만 이 용의자가 현재 정보당국의 그림에는 없었고 또 이번 테러 계획이나 동기에 관해서 사전 정보도 없었다고 말했는데요. 메이 총리는 이 자리에서는 이 범인의 구체적인 신원은 수사 상황이 진행되는 걸 보고 공개하겠다고 말했었습니다. 메이 총리는 TV로 생중계된 대국민 연설에서는 이 폭력과 테러를 통해서 민주주의와 자유, 법질서를 파괴하려는 시도는 결국은 실패할 것이라면서 테러 앞에 우리는 함께 뭉쳐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슬람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 ISIL은 이번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다 이렇게 자처하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ISIL은 선전 매체인 아마크의 칼리프 극과 ISIL의 전사가 영국 의사당행 테러를 수행했다며 배후를 자처했는데요. 하지만 자신들이 이번 계획을 직접 자행했거나 또는 지원했다고 주장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자, 앞서 다수의 부상자가 있다고 전해주셨는데요. 앞으로 사망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을까요?
네. 지금까지 40여 명으로 파악된 부상자 가운데서 중상자가 많아서 희생자는 더 늘어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부상자 중에는 한국인 관광객 5명, 루마니아인 4명, 프랑스에서 온 고등학생 3명, 미국인 1명 등 외국인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고 현지 매체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시작된 웨스트민스터 다리는 이 런던의 상징인 회전 관람차 런던 아이와 의사당을 연결하는데요. 이때는 트래펄가 광장 또 국립미술관 등 관광 명소와 가까워서 평소에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네, 자 영국뿐 아니라 세계가 충격에 빠진 모습인데 각국 지도자들이 역시 규탄 메시지를 내놓고 있죠.
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수요일 오후에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위로의 뜻을 전하고 향후 사건 수습 과정에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또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도 우리는 끔찍한 폭력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미국인들의 마음과 기도가 영국인들과 함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가 하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독일과 독일 국민은 모든 테러에 맞서는 전선에서 단호하게 영국 편에 서겠다 위로했고요.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도 유럽 차원에서 아니 유럽을 넘어서 우리 모두 조직된 힘으로 테러에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사건 직전에 이 영국 정부가 새로운 테러 대책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테러 위험 등급을 심각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는 영국 정부가 이번 사건 바로 전날인 21일 중동과 아프리카 6개국에서 이 영국으로 향하는 항공기 객실 내 일부 손전화와 휴대용 컴퓨터 등 전자기기 반입을 금지시켰습니다. 이 간단한 개조를 통해서 폭발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전자제품을 비행기에 들고 탈 수 없게 한 조치였는데요. 미국 국토안보부도 앞서서 비슷한 조치를 단행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비행기 내부가 아닌 시내에서 차량을 이용한 이 다른 유형의 테러가 그런데 이 영국 수도를 강타한 겁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일본으로 가보겠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부인과 관련된 추문이 점점 더 커지고 있군요.
예, 일본 오사카에 있는 학교 법인인 모리토모 학원이 지난해 국유지를 헐값에 사들인 것으로 최근에 드러나서 이 아베 신조 정부의 도덕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목요일에 참의원이 이 사건과 관련해서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여기서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모리토모 학원의 갖고 있게 야스노리 이사장이 이 총리 부인인 아키에 여사로부터 100만 엔, 약 9천 달러를 받았다고 증언해서 파문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네, 그 총리 부인이 학교 이사장에게 왜 돈을 준 겁니까?
예, 이 가꾸익계 이사장의 청문회 증언은 이 목요일자 주간 문춘 최신호 인터뷰 내용을 확인한 건데요. 이 인터뷰에서 가꾸익계 이사장은 지난 2015년 9월 5일 아키에 여사가 학원 부설 스카모토 유치원에서 강연한 뒤에 아베 신조가 드리는 겁니다 라면서 기부금 100만 엔을 건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강연료로 준비했던 10만 엔을 전달했다고 말해서 이 현금이 오갔음을 폭로했는데요. 아베 총리가 보냈다는 기부금이 학교 법인에 전달된 배경을 일본 언론은 여러 가지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인이 다음 달에 개교하기로 했던 이 소학교, 그러니까 초등학교 이름에 아베 신조 총리의 이름을 넣기로 했던 것, 또 부인 아케 여사를 명예교장으로 내정했던 점 등을 들어서 아베 총리 부부 그리고 모리토모 학원이 특별한 이해관계를 얽혀있는 상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총리 부부와 학교 사이에 돈이 오갈 만큼 특수한 관계여서 이 학교 측이 나라 땅을 좀 싼 값에 살 수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아베 총리 부부와 모리토모 학원 사이에 돈이 오간 의혹을 강력하게 부인해왔는데요. 학원 이사장의 이번 증언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아베 총리가 특수한 관계 있는 학교에 국유지를 헐값에 넘기는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사실로 굳어지게 됩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목요일 기자회견에서 가토익계 이사장 증언이 사실이 아니라면서 금전 거래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네, 자 아베 총리는 이번 증언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 가꾸익계 이사장의 이 증언에 대한 아베 총리의 반응은 아직 알려지진 않았는데요. 아베 총리는 이 추문이 본격적으로 알려진 지난달의 의회 증언에서는 우리 부부가 모리토모 학원 추문과 연관이 있다면 총리 그리고 국회의원직을 모두 사퇴하겠다면서 정계의 은퇴를 약속했었습니다. 모든 의혹들을 강력히 부인한 건데요. 아베 총리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서 목요일 가꾸익계 이사장은 처음에 그 말을 들었을 땐 이 정치적 입장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만 나쁜 사람을 만들고 있는 것 같다면서 아베 총리 부부와의 금전 거래를 폭로한 동기를 밝혔습니다.
네, 자 상황이 이렇게 흐르면서 이 아베 총리의 정치적 미래가 흔들리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잇따르고 있죠?
예, 맞습니다. 강력한 헌법 개정 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60% 이상을 꾸준히 기록해왔던 아베 정부 지지율이 최근에는 50%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번 추문의 영향을 받은 건데요. 얼마 전에 집권 자민당 총재 연임 제한 규정 개정으로 이 세 번째 총리 임기 수행이 거의 확실시 됐던 이 아베 총리의 정치적 미래가 이제 확실치 않은 걸로 일본 언론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지율 80%대의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여성 정치인 고이케 유리코 도쿄 도지사가 아베 총리의 경쟁자로 지금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홍콩의 행정장관 선거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군요.
예, 홍콩의 지도자인 행정장관을 뽑는 선거가 일요일 26일에 진행됩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는 누구나 자유롭게 입후보해서 주민들의 선택을 받는 보통 선거는 아니어서요. 중국 정부가 이미 친중국 성향의 인물에 대한 지지를 의사를 정해놓고 형식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거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어떤 사람들이 후보로 나왔는지요?
네,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인물은 지금 3명인데요. 행정장관 바로 밑에서 이 총리 역할을 하는 정무사장을 지냈던 캐리 람, 그리고 재무장관 격인 재정상관 사장 출신인 존 창, 그리고 고등법원 판사를 지낸 우걱 행인데요. 중국 정부에서 홍콩을 담당 관리하는 인물인 장도장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이 얼마 전 이 선전에서 친중파 홍콩 정재계 인사들과 만나서 람 전 정무사장에 대한 지지를 당부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람 전 정무사장은 홍콩 주민들 사이에서는 인기가 별로 없고요. 홍콩 독립추진 세력을 포함한 민주파 세력의 지지를 받고 있는 존 창 전 재정사장이 여론조사에서는 줄곧 앞서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홍콩의 행정장관 이 선거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까?
네, 선거인단 제적위는 1194명이 한 표씩 던지는데요. 비공개 투표에서 누구든지 601표 이상 얻는 사람이 이기게 됩니다. 하지만 이들 중에 약 900명이 친중국계로 파악되고요. 민주파 성향 선거인단은 325명 정도에 불과한데요. 중국 정부는 람전 정무사장이 최소한 700표, 최대 800표 이상을 얻어서 확실히 승리해 선거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잡음을 차단할 수 있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렁 춘잉 현 행정장관의 경우는 지난 선거에서 689표를 얻었는데요. 렁 행정장관은 지난주 베이징에서 막을 내린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제12기 전국위원회 부주석에 당선돼서 이번 선거에는 나서지 않았습니다.
네, 자 중국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캐리람 전 정무사장은 어떤 인물입니까?
네, 강력한 친중국 성향의 여성 정치인입니다. 우산혁명이라고 불리는 2014년 민주화운동 당시에 시위대를 강제 해산시켜서 중국 당국의 눈에 들었는데요. 장도장 전 인대 상무위원장은 람 전 정무사장에 대해서 이 풍부한 행정 경험을 가졌고 또 애국심을 충분히 보여줬다고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인데요.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네, 지난해 미국 정보기관이 외국인에 대한 첩보 활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트럼프 정권 인수위원회 인사들의 정보를 수집했다고 하원 정보위원장이 밝혔습니다. 관련 소식 자세히 알아보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냈던 폴 매너포트 씨가 과거 러시아 재벌을 위해서 일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는 소식, 또 꿀벌의 일종인 호박벌이 미국 멸종 위기종에 최종 등재됐다는 소식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살펴봅니다. 미국 정보기관이 트럼프 대통령 측의 정보를 수집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좀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하원 정보위원회 위원장인 데빈 누네스 의원이 밝힌 내용인데요. 지난해 대통령 선거가 끝난 뒤인 11월에서 올해 1월에 이르는 시기에 이 미국 정보기관이 트럼프 인수위원회 인사들의 정보를 우연히 수집했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본인에 대한 정보도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누네스 위원장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The president himself and others in the Trump transition team were clearly put into
네, 트럼프 대통령과 다른 인수위원회 관계자들에 관한 내용이 정보 보고서에 올라갔으며 이런 보고서가 백악관과 다른 정보기관 관리들에게 전해졌다는 겁니다. 누네스 의원은 보고서 내용을 읽고 우려하게 됐다면서 대통령 역시 보면 우려할 만한 내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잠깐 지난 일을 좀 되돌아보면요. 지난 4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전 오바마 행정부로부터 도청을 당했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리면서 큰 파문이 일었었는데요.
네.
나중에 예, 트럼프 대통령이 도청이라는 말에는 여러 사찰 방식이 다 포함된다 이렇게 한 걸음 물러서기는 했습니다만 여전히 도청 의혹을 철회하지는 않고 있죠.
맞습니다. 이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물론이고요. 여러 의원 또 정보기관 관계자들이 이 도청 의혹을 모두 다 부인했습니다만 이 트럼프 대통령은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 하원 정보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제임스 코미 연방수사국 국장이 이 트럼프 대통령 측에 대한 도청은 없었다고 확인했는데도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을 바꾸지 않고 있는데요.
예.
이 누네스 정보위원장 역시 이 트럼프 타워가 도청됐다는 증거는 여전히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럼 정보기관이 트럼프 인수위에 대한 정보를 입수했다, 우연히 입수했다고 한 건 무슨 뜻입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나 인수위 관계자들이 이 정보 수집의 직접적인 대상은 아니었다는 의미입니다. 이 외국인들에 대한 통상적인 정보 수집 과정에서 이들과 이 트럼프 인수위 인사들이 나눈 대화 내용을 수집했다는 건데요. 누네스 위원장은 정보 수집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 트럼프 인수위 관계자들의 이름을 가리지 않은 채 이 정보가 널리 퍼뜨려졌다는 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이 코미 FBI 국장이 지난 월요일 청문회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 측과 러시아와의 내통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이렇게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이와 관련이 있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이 누네스 의원은 이 러시아의 대선 개입에 대한 조사나 이 트럼프 대통령 측과의 관계에 대한 조사와는 상관이 없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다만 이 보고서 내용을 보면 외교 첩보상 가치가 없는 정보였는데 왜 이렇게 많은 기관에 이 보고서가 전해졌는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누네스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인터넷에 올린 글 내용이 이 사실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시점이 좀 다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통령 선거 직전에 이 오바마 행정부에게 이 도청당했다고 주장을 했는데 이 누네스 의원 발표에 따르면 이 정보가 수집된 건 이 선거 전이 아니었고요. 선거 후의 일입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보고를 받고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자신의 주장에 대한 정당성이 입증됐다고 생각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 들어보시죠.
I somewhat do. I must tell you, I somewhat do. I very much appreciated the fact that.
네, 어느 정도 정당성이 입증됐다고 느낀다는 건데요. 그러면서 이런 정보를 발견해 준 데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예, 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일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그 누네스 의원의 일처리 방식을 두고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정보위원장인 누네스 의원이 소속 의원들과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먼저 언론에 발표를 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한 일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원 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애덤 시프 의원은 정보위원회가 트럼프 대통령 측과 이 러시아 관계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이 점이 가장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The most profound concern here I have is that these actions simply raise enormous doubt about whether the committee.
네, 이번 일은 이 독립 조사위원회가 왜 필요한지 그 필요성을 부각해 준다고 시프 의원이 말했는데요. 누네스 의원이 이 독립적인 조사를 이끄는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백악관의 대리인으로 행동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누네스 의원이 목요일에 이 정보위 소속 의원들과 만났는데요. 이 미리 알리지 않고 언론에 공개한 데 대해서 사과했다고 이 자리에 참석한 의원이 전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듣고 계십니다. 앞서 전해드렸습니다만 FBI가 트럼프 대통령 측과 러시아와의 관계에 대한 의혹을 조사 중인데요. 자,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낸 폴 매나포트 씨에 대해서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매나포트 씨가 러시아 알루미늄 산업 거물을 위해서 일하고 수천만 달러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AP통신이 처음 보도한 내용인데요. 이 매나포트 씨가 2006년에 연간 천만 달러를 받기로 하고 이 러시아 재벌 올렉 데리파스카 씨와 계약을 맺었으며 이 최소한 2009년까지는 일했다는 겁니다. 매나포트 씨도 수요일 여러 방송 인터뷰에서 10년 전에 데리파스카 씨를 위해 일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네. 자, 이 매나포트 씨가 어떤 일을 한 건가요?
네, 이에 관해서는 주장이 엇갈리는데요. 이 매나포트 씨는 데리파스카 씨가 투자하고 있는 나라에서 이 데리파스카 씨를 대표해서 사업과 개인적인 문제들을 돌봤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AP통신은 매나포트 씨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돕기 위해서 일했다고 보도했는데요. 매나포트 씨는 이런 보도 내용을 부인했고요. 흠집을 내기 위한 악의적인 보도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이 AP통신의 보도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들어볼까요? 이 매나포트 씨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푸틴 대통령을 도왔다는 거죠?
네, 여러 구소련 공화국과 이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 이 반 러시아 세력을 물리치고 이 푸틴 대통령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 언론에 홍보할 수 있는 전략을 제안했다는 겁니다. 매나포트 씨가 2005년에 이 데리파스카 씨에게 보낸 제안서에서 이 적절한 수준에서 대응한다면 적절한 수준에서 적용한다면 이런 방식이 푸틴 정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또 이 대내외적으로 푸틴 정부의 정책에 다시 초점을 맞추는데 훌륭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매나포트 씨가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대책본부에서 그렇게 오래 일하진 않았었죠?
네, 맞습니다. 이 지난해 3월부터 이 공화당 전당대회가 끝난 직후인 8월까지 일했는데요. 이 친 러시아파로 알려진 빅토르 야누코비치 전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위해서 로비 활동을 한 의혹이 드러나면서 사임했습니다.
네. 자, 이런 보도가 나온 데 대해서 미국 정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민주당 소속인 애덤 시프 의원은 매나포트 씨가 트럼프 선대위원장을 지낼 때 러시아가 해킹한 민주당 관계자들의 이메일이 공개됐다면서 이 역시 우연이냐며 의문을 제기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백악관은 그동안 트럼프 선거운동 본부 관계자와 이 러시아 측이 공모한 일이 없다고 거듭 부인해왔는데요. 매나포트 씨에 대해서도 아주 짧은 기간에 제한적인 역할을 했을 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네. 자, 이 AP 보도가 나오기 전에도 이 러시아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매나포트 씨의 이름이 계속 오르내렸죠?
네, 맞습니다. 이 지난해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에 이 매나포트 씨가 러시아 인사들과 이 지속적으로 접촉했다는 건데요. 지난 월요일 청문회에서도 이 매나포트 씨의 이름이 여러 번 나왔습니다. 하지만 코미 FBI 국장은 매나포트 씨가 현재 FBI의 수사 대상인지 확인하길 거부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본토에서 처음으로 꿀벌이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됐다는 소식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꿀벌의 일종인 호박벌이 지난 화요일에 미국 어류 야생동물관리국이 지정한 멸종 위기종 명단에 최종적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어류 야생동물관리국은 이 홈페이지에 이 같은 소식을 알리면서 한때 미 동북부 커네티컷 주에서 중서부 사우스 다코타 주까지 28개 주에서 아주 흔하게 볼 수 있었던 호박벌이 1990년대 후반부터 급감해서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는데요. 현재 호박벌이 발견되는 지역은 과거와 비교해서 0.1%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예. 자, 그런데 이 작은 벌이 생태계에서 하는 역할이 아주 크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보통 벌은 이 꽃가루를 실어 나르면서 이 수분 활동을 하는데요.
예.
호박벌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인들이 즐겨 먹는 블루베리라든가 크랜베리 또 토마토와 같은 작물의 수분을 주로 하고요. 그 밖에도 이 야생 꽃을 비롯해서 이 셀 수 없이 많은 식물의 수분을 돕고 있습니다. 당국은 꿀벌의 수분 활동이 가져다주는 혜택이 1년에 30억 달러에 달한다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개발로 인해서 서식지가 사라지고 질병이나 살충제 사용, 기후변화 등의 요인으로 개체수가 급감했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런데 이 호박벌이 멸종 위기종에 지정됐다는 소식 이미 그 올해 초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미국 어류 야생동물관리국이 사실은 지난 1월 10일에 호박벌을 멸종 위기종에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열흘 후에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정부의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펴면서 이 멸종 위기종 지정 역시 동결시켜버린 겁니다. 따라서 지정 발표만 나고 실제로 명단에는 이름을 올리지 못했던 건데요. 하지만 이 환경단체가 제기한 소송 끝에 이번 조처가 나오게 됐습니다.
네. 자, 행정부의 이 같은 변화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환경단체들은 이 멸종 위기에 처한 호박벌을 구하게 됐다면서 환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업 관계자들을 대변하는 단체는 반발하고 있는데요. 미국 농장연맹 측은 호박벌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 규제가 가해지면 이 농부들이 새로운 농법이나 사업을 시도할 때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결국 농부나 농장주 또 토지 주인 등이 경제적인 부담을 지게 된다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미국 정부가 이렇게 꿀벌을 위기종으로 지정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고요?
네, 아닙니다. 이 작년 10월에 어류야생동물관리국이 하와이 토종 꿀벌이죠. 7종을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미국 본토에 서식하는 꿀벌이 위기종으로 지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뉴스 따라잡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Fun의 노래인데요. All the Pretty Girls, 세상의 모든 어여쁜 여자들이라는 제목의 노래 함께 들어보시죠.
like it's striking me up.
All the pretty girls on a Saturday night, let it be, you'll come to me with the look in your eyes. Where you break and take all the words from my mouth. I wish all the pretty girls were shaking me down. But now you still wear boots and your hair's too long. And then this one doesn't want to admit she's falling in love.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지난 월요일에는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 의혹에 관해 하원 정보위원회 주최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번 주 상원에서는 법사위원회 주최로 닐 고서치 연방 대법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 청문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뉴스 따라잡기에 오늘은 이렇게 연방의회에서 각기 다른 역할을 하고 있는 위원회들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김현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 연방의회 내 위원회 구성.
미국 연방의원은 각 주에서 2명씩 뽑힌 상원의원 100명과 각 주의 인구에 비례해 뽑힌 하원의원 435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속한 주와 지역구를 대표해 미국의 연방 법률을 제정하는 일에 참여하는데요. 하지만 인구에 비례해 그렇게 많지 않은 의원들이 미국이라는 큰 나라의 모든 법률과 정책에 관여하려면 힘이 부칠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미국 의회는 과도한 업무량과 일의 복잡성 등을 고려해 의원들이 각 위원회에 속해서 활동하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이렇게 의원들이 나뉘어서 활동하는 분과를 커미티, 즉 위원회라고 하는데요. 위원회는 크게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그리고 합동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 115대 연방의회의 경우 상원은 상임위원회 16개와 특별위원회 4개, 상하원 합동위원회 4개가 있고요. 하원의 경우는 상임위원회 20개와 특별위원회 한계가 있습니다.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수당에서 차지하게 되는데요. 현재 연방 상하원을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으니까 각 위원장은 모두 공화당 의원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방 상하원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임시로 존재하는 위원회가 아니라 늘 있는 위원회를 말합니다. 초기엔 필요에 따라 임시로 위원회를 조직했다가 관련 업무가 끝나면 해체하곤 했지만 이후 여러 위원회가 영구적인 상임위원회로 자리 잡게 됐습니다. 상임위원회는 특정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관심을 가진 여러 의원으로 구성돼 있고 각 상임위원회 아래에는 여러 개의 소위원회가 소속돼 있습니다. 상원은 예산 결의안을 만들어서 예산의 뼈대를 마련하는 예산위원회, 예산 결의안이 정한 지침에 따라 어디에 얼마를 쓸지 결정하고 승인하는 세출위원회를 비롯해 미국 국방정책을 감독하고 국방예산을 감독하는 군사위원회 등 16개의 상임위원회가 활동 중입니다. 하원의 경우 예산위원회와 군사위원회 등 상원과 같은 이름을 갖고 비슷한 역할을 하는 위원회도 있지만 연방정부의 활동을 감독하고 정부 예산 낭비나 부정행위 등을 조사하는 정부개혁감독위원회 등 상원에는 없는 위원회도 있습니다. 이 수십 개 이르는 상임위원회 중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The fact is, we had four dead Americans. Was it because of a protest, or was it because of?
지난 2015년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벵가지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서 증언하는 내용 들으셨는데요. 지난 2012년 9월 11일 벵가지 주재의 미국 영사관이 습격을 당해서 당시 미국 대사를 포함해 4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고 이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벵가지 특별위원회가 결성됐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국 연방의회의 위원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이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제니퍼입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in a pickle, in a pickle입니다.
Let's start off by listening to today's conversation and try to pick out today's expression, in a pickle. Listen carefully.
Sorry to call you in the morning, but I'm in a pickle. Can you come pick me up at the bus station on Georgia Street?
Is everything okay?
No, my car broke down, and now I'm waiting for a bus, but the bus hasn't showed up for nearly an hour.
I'll be there soon.
Oh, thank you.
본문에서 마이크가 앨리스에게 Sorry to call you in the morning, but I'm in a pickle. Can you come pick me up at the bus station on Georgia Street?
아침부터 전화해서 미안한데 혹시 버스 정류장으로 나 좀 데리러 올 수 없니? 상황이 좀 난처해져서 그래. 라고 하자 앨리스가
Is everything okay?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니? 라고 다시 묻습니다. 마이크가
No, my car broke down and now I'm waiting for a bus, but the bus hasn't showed up for nearly an hour.
아니, 차가 고장나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한 시간이 다 되도록 오지 않아서 말이야. 라고 대답하네요.
We'll keep today's phrase in a pickle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Sorry to call you in the morning, but I'm in a pickle. Can you come pick me up at the bus station on Georgia Street?
Is everything okay?
No, my car broke down, and now I'm waiting for a bus, but the bus hasn't showed up for nearly an hour.
I'll be there soon.
Oh, thank you.
Today's expression is in, I-N, in a pickle, P-I-C-K-L-E, pickle, in a pickle. In a pickle. In a pickle means that you are experiencing a difficult situation and that you are in a mess or in trouble.
네, 피클은 오이나 여러 가지 채소 또는 과일을 소금물과 식초로 절인 것인데요. 각종 향신료를 넣어 만든 서양식 장아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보통 병에 넣어 보관하죠. 피클은 또 궁지, 어려운 처지, 또는 혼란 등을 뜻하기도 하는데요. 따라서 in a pickle, in a pickle는 곤경에 처하다, 혼란에 빠지다, 또는 난처해지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예를 들어볼까요?
Let me give you some examples. We're in a pickle because our car is out of gas 라고 하면
아유 큰일이야, 차에 기름이 다 떨어졌어 라는 뜻이 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I'm in a pickle, Steve. Do you think you can help me?
라고 하면 Steve, 내가 상황이 좀 곤란해졌는데 혹시 도와줄 수 있니? 라는 뜻이 됩니다.
Well, now you know what the expression in a pickle means, right? Then we'll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Sorry to call you in the morning, but I'm in a pickle. Can you come pick me up at the bus station on Georgia Street?
Is everything okay?
No, my car broke down, and now I'm waiting for a bus, but the bus hasn't showed up for nearly an hour.
I'll be there soon.
Oh, thank you.
Let's review. If you are in a pickle, it means that you are in trouble or in a mess. In a pickle. In a pickle. In a pickle. In a pickle. Now try using the phrase on your own.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제니퍼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목소리)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시카고의 You Are The Inspiration
당신은 내 삶에 영감을 줍니다 라는 노래 전해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워싱턴 뉴스 광장이 방송됩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And I want you here with me from tonight until the end of time. You should know everywhere I go, always on my mind, in my heart, in my soul.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취임 후 처음으로 이뤄진 아시아 순방의 첫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 자리에서 미국과 일본의 동맹은 동북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의 안정을 위한 초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양국은 긴밀한 경제 관계를 맺고 있다면서 양국 모두에게 공평한 관계 유지와 강화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틸러슨 장관은 말했습니다. 또 미국은 양국 간 강력한 안보 협력을 포함해 역내와 국제 현안과 관련해 공통의 목표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법에 기초한 영유권 문제 해결 입장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위협적인 핵,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대응하기 위해 미한일 세 나라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랫동안 이어져온 미일 동맹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 자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틸러슨 국무장관은 이 지역의 안보 환경이 도전에 직면한 가운데 미국은 우리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양국 동맹에서 증가하는 일본의 책임과 역할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일본과 중국이 오랫동안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는 센카쿠 열도, 중국명 다오이다오가 1960년 체결한 미일 안전보장조약 제5조 적용 범위에 포함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행정력을 저해하는 어떤 일방적인 행동도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미 한일 삼각협력 확대는 지역 및 국제 문제와 관련한 공동 대응과 북한의 위협을 저지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틸러슨 장관은 미국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개발에 대응하기 위해 채택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2270호와 2231호의 이행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또 미국과 한국의 동맹과 관련해 우리는 한반도의 안정적 경제적 번영을 추구할 뿐이라며 북한은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더 이상의 도발을 삼가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미국은 모든 범위의 군사적 역량을 동원해 일본 등 다른 동맹국들을 방어할 것이라는 공약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실 수 있는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6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